안녕하세요. SFR 재테크 이야기 43번째 녹음입니다. 오늘 7월 15일 수요일 조금 저녁 식사를 곁들이라 늦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이번까지 녹음하면서 이렇게 다수가 한 번에 모이시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방이고요. 특별히 인천에서 물방개 차 타고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영광입니다. 예,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홍연숙 팀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저 지휘 순서 없이 오늘 진행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홍 팀장님 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리겠습니다.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반인 제니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분.
아, 예, 안녕하세요. 황지입니다.
예,
오래간만이십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사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히든카드 김미라입니다.
예, 일러스트 히든카드 김미라님.
아, 예.
예. 예, 좀 길으시네요. 예. 오늘 사실은 제가 제안을 좀 했었는데요. 소속사가 바뀌신 것 같다고
아, 속았습니다.
제가 좀 치근덕거렸어요.
네.
수장을 무려가지고 다시 한번 오셨는데. 그 녹음을 제가 시즌1에서 마치면서, 좀 완성도 높게 하고, 그 뒤로 좀 바빠지셨죠, 솔직히.
아, 예, 많이 바빠졌어요.
예, 전 수장님이 말씀 정확히 아까 식사 중에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홍 팀장님이 지금까지 사실은 그 현장에서 명함 돌리고 법원 가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던 내공이 이렇게까지 이제 한 번에 또 본인한테도 기쁘셨다면서요.
아,
의뢰 두르는 분들이 다 품위가 좀 있으시고.
아, 예. 많이, 그러니까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내 신상에 대해서 알려줘야 대출 조건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런 걸 무슨 사기꾼 보듯이 이렇게 거의
맞아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 있었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알고 저는 모르지만
네.
그분들은 저를 알고 제가 강의를 들으시고 본인한테 필요한 그런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네.
감사하다고 얘기 들었을 때 요즘 아 너무 흐뭇합니다.
그래요.
선물도 받으셨대요.
아, 네. 선물도
축하드립니다.
향수도.
아, 향수요?
예, 저기 그 엊그저께 잠금하신 분인데요. 입찰 전부터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요, 여자분이세요. 조그마한 감사의 표시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예.
보람이죠.
예, 맞아요.
세상에.
그 여쭤볼게요. 그 본인이 뭐 필요한 뭘 말했다고요? 그뭘 얘기했다는 거죠?
아,
고객분이?
예. 매일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난 제가 녹음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더라고. 뭐, MCI, DTI, 뭐, LTV, 이래갖고 다 얘기를 했는데, 보증서가 뭐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저번에 보니까는 뭐, 메모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팟캐스트가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물어보기 전에, 혹 집이 몇 채세요? 부채가 얼마세요? 아니면은, 뭐 매매하실 거예요, 임대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미리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1주택자고 근로소득자이며 신용등급 몇 등급이고 그리고 이거는 매매할 겁니다. 좋은 조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오니까 제가 뭐두번세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일하 씨가 편해지셨다는
네네네네.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본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게 나와줘야 본인한테 꼭 맞는 대출이 나온다라는 걸 인식하신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의뢰자들의
좋아졌어요.
수준이 높아졌다는
아,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좀
아, 되게 감사하게 느껴요.
그때 저도 지금 아니고 그 초기에 그 말씀하신 게 문자로 본인 신상하고 어떤 그 신용도까지 밝히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다고
네.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향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외에도 또큰 강당에서 강의도 하셨잖아요.
아,
한 번도 아니고 두
예.
번이나.
재능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향수보다도 수천 배 많은 양의
아,
인삼주까지 받고
아, 네.
그러셨죠?
네.
예,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아, 신촌이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정확한 신원을 다시 한번 여쭙게요. 어느 사무실, 어느 주소에, 어느 직위에 계신 분이라고 한번
아,
말씀해
예.
주세요. 예.
저는 대출 경력은 지금 올해 16년 차이고요. 그 변호사 지금 인천에 있는 김혜종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지는 지금 이 변호사님 바뀌긴 했지만
변호사에 소속돼서 근무한 지는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프리랜서로 저희 팀원들이 있었고요. 사무실을 따로 갖고 있었는데, 그때의 장점과 이 소속이 됐을 때의 단점? 장점이 다 있어서,
맞아요.
그때는 그냥 그 프리랜서로 있어야 고객들한테 내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상품 중에 제일 맞아요. 베스트 상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겉핥기만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의 법원에 가시면 딜러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은행 직원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질 않고, 사무장님 통해서 은행 직원을 맞아요. 전달하니까, 맞아요. 내가 어필하고, 손님이 어필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은행 직원한테 어필을 못 하는 거죠.
네.
아. 중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있다 보니까 은행 직원들하고 많이 요술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아, 물건이 좀 이렇다 하더라도, 아, 채무자를 많이 보는구나. 이런 거를 감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딱 들어오면, 아, 이거 어느 은행으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 거의 맞아요.
홍 팀장님이 제가 몇 번 뵀잖아요. 네. 은행에서. 아주 네. 은행 직원들하고 아주 친밀하세요. 호영호제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걸 예. 줄여가지고.
아, 예. 네.
그게 줄임말인가?
아. 네네네. 일단, 한 잔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여직원까지 싹 달라집니다.
저는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디가 티라미슈님? 그분이, 제가 그, 이쪽 SFR 카페에, 그 글이 왔던가? 하여튼, 어느 쪽으로 해서 왔는데, 아, 세상에 하나하나 그 받아 적어가지고, 그,
아, 네네.
메모지 작성하시고. 그 전남 분이셨어요.
아,
하도 진짜? 특이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자영업을 하는 전문직이세요.
아.
근데 이런 게 좀 그 본인한테 굉장히 필요하셨다고
아,
그래서 그렇게
네.
또박또박 적으셨더라고요.
아, 네.
좀 저한테는 그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었어요.
아, 예,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학식이 좀 높으신 분인데 자기만의 어법을 그걸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고,
어쨌든 이번에 제가 대출을 또 부탁드려서
네. 이제 또 잘 받아주셨는데, 제가 경매를 받고 몇 번 받아봤는데도 네. 또 송 팀장님한테 실수를 이제 좀 한 것 같아요.
누가
제가 계속 모르고 아.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출이 금방 나오고 바로 이제 배당을 받고 바로 이제 명도를 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홍 대장님 말씀대로 날짜가 뭐 제가 뭐 10일을 받던 15일을 받던 배당길은 정해져 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뭐 일찍 받는다고 배당길이 땡겨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매번 강조를 하지만 요즘에 장마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잔금을 빨리 내고 뭐 아무리 집수리를 빨리 끝내놓는다 하더라도 장마철에 이사 잘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서두르실 필요가 없죠.
맞아요.
또 명절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빨리 수리하고 팔아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조급.
네.
아, 지시가 정말 급했어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 날짜 냈어요.
아,
네.
급했어요.
아무래도 그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시도 방송 많이 하시고 뭐. 경매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전에 또 이번에 내가 경매를 받아보고 대출을 신청을 해보니까 또 다르죠.
네.
그죠? 그전하고.
아니, 예.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요. 잔금 일로부터 배당길이 한 달
네네.
잡힌 거잖아요.
네.
근데 배당길이 원래 이렇게 그 뭐죠? 매각허가 결정 떨어지고 항고기간 일주일 끝나고 그 한 달 기간이 이게
잔금길이잖아요.
잔금길. 예. 근데 항고 기간 끝내고 그 다음부터 잔금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넣고 고 넣는 그 잔금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나요?
아 저기 법원마다 약간 다른데요.
아 법원마다
예예 그, 예, 틀려요. 그리고
법원, 인천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시면 잔금 일로부터 한 달 뒤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경매 그 개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개 많은 거에서 배당 일자가 이렇게 뭐 초에 한번 있다면 중순에 한번 있거나 이렇게 두세 번씩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잔금기일에 맞추지 않고 한국에 지나자마자 바로 납부를 한다면 그 말에 잡힐 게 초에 잡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계장님하고 네. 예, 통화를 하셔서
저도 오늘 이번에 실수를 한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잔금을 일찍 냈어요.
예, 예.
원래 6월 30일까지 잔금기일이 잡혔는데 그 그냥 항고 기간 그 다음날 바로 내버렸어요. 이게 취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하. 그래, 냈는데, 그리고 배당 기일은 6월 30일 기준으로 그냥 한 달 뒤에 잡히겠지 하고 넉넉히 있었던 거죠. 근데 7월 7일날 배당 기일이 잡혀가지고, 그 임차인이 배당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항상 경매 담당 경매 계장님한테 확인을 하시고 배당 일든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법원에서 아니까 내 어떤 사건 번호의 낙찰자인데 지금 항고 기간 지나자마자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최고 빠른 날 기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알려주세요. 낙찰자이시면 그러면 봐가지고 늦게 해도 그때고 빨리 해도 그때다면 이자를 빨리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면
여기서 잠깐. 일반인께서는 지금 어리둘절 하시거든요. 잔금 납부 기한 통지서를 받기 전에 그 매각허가 결정 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항고기간 지나자마자 바로 대출 자서를 해서 대출을 실행을 시키면 배당기일이 빨라질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 경매계 여쭤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오사카님이 아주 수가 높으신데 하실 만한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좀 실수하셨잖아요. 또.
아, 그 무슨 실수?
좋은 선의의 실수를 한번 하셨잖아.
아, 그거는 또 배당기라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지금은 왜 저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데도 있고요. 두 번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전화를 해서 제가 언제 예, 그 빨리 내면 빨리 잡히나 아니면 늦게 내면 또 언제 잡히나 그걸 물어 요새 여쭤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언제 내면 언제 잡힙니다. 언제 내면 언제 잡힙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오늘도 제가 이제 낙찰받은 곳에서 이제 제가 21일 날이 22일까지가 잔금 날이거든요. 근데 21일 날 제가 잔금을 치러야지 채무자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채무자가 전화가 와서 자기가 배당 잉여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배당길이 잡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경매계에다 제 담당 제가 10개인데 10개 계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21일 날 잔금 납부를 하면 배당길이 언제 잡힙니까? 하면 그분이 되게 요새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이제 만약에 거기에 저기가 채무자가 안 살고 또 뭐 저 임차인이 산다면 임차인은 그 이제 나가는 날짜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거고 또 임차인들은 또 그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지금 대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희 씨가 아주 실수하신 게 만인한테는 혜택이 될 수 있겠네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출연을 위해서 실수를 하셨군요. 아유.
아니, 뭔 실수예요? 뭐지?
조급증의 실수.
미리 보통 그 여쭤보자는 기자님한테 며칠 날이면 며칠에 저희가 그게 배당길 잡히나 할 때 그럼 홍용수 팀장님처럼 이렇게 대출 팀장님들하고 미리 다 해놓고 스탠바이 해놓은 상태에서 계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항고 기간은 지나야 납부가 가능하니까 네네네. 그거를 일정을 미리 물어보고 만약 그리고 나서 어차피 자서를 해놓으면 인감 유효기가 3개월이잖아요. 아, 그죠?
그쵸.
대출도 보면 은행에 신청해서 한 달을 지나지 않으면 돼요.
아, 신청 한번 물어보고 문의하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서를 7월 1일 날 자서를 했는데 배당기일이 뭐 잔금 내고 뭐 한 달 뒤인데 좀 빨리 잡힌다. 그럼 빨리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 기표 기일은 내가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며칠 날 내가 잔금을 할 건데 은행에서 기표 가능하냐 그걸 물어봐서 은행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쪽에서도 일을 수행하는 일정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 저기 사무실 가면 큰 칠판에 월정표가 있는데 만약에 꼭 하고 싶은 날에 막 꽉 찼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이제 알아보시고 배당기일을 땡길 수 있으면 빨리 잔금을 내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 이거 19억 하나를 그냥 일반 매매였던 걸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직장 때문에 좀 늦게 만나려고 했더니 이거 법무사 가가지고 등기를 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조금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건데 마찬가지죠. 경매도 은행
시간 그럼요. 예, 어차피 등기소 마감하기 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저희는 보통 보면은 안산 수원 쪽 가는 문 네.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아. 일정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움직이거든요. 아. 같은 동선을 만들어서 맞아요. 해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법무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요. 하는데 뭐 서울에 갔다가 말소하러 네. 다시 파주에 갔다가 네. 또 잠금하러 안양에 갔다 그러면 동선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꼭 부득이하게 한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러면 잠금을 빨리 맞춰야죠. 그래야지 말소서를 가지러 갔다가 네. 다시 가고 막 이러는 시간들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접수번호 무조건 부여 받아야 돼요.
근데 홍 팀장님하고 일을 하다 보면 좀 그 제가 뜨끔한 게 있어요. 돈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항고라는 추억이 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서울만 하니까 그 봉천동 그 항고 했던 그거 할 때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예. 저도 그냥 딴 생각하니까 항구기한에 항구를 채무자께서 항구하신지도 몰랐고 또 잠금기한 납부통지서가 안 오니까 궁금해가 전화하니까 홍 팀장님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 잘 됐잖아요 돈도 없으신데 예. 항구 들어왔으니까 잠금 납부 기한이 좀 뒤로 미뤄졌으니까 세상에 제 주머니에 200만원도 없는 걸 어떻게 알고 예. 참 보통 그 회방 항구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한 달?
한 2주에서 한 달은 가고 해야죠. 네. 네.
저 지금 항구 들어와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아, 마이크 가까이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면 좋은데.
들었을 텐데.
항구가 네. 네. 들어온 게 있었어요?
예,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 항구심이죠. 1차에서는 제가 물어봐 놨는데 그게 네. 이제 채무자 측에서 예, 했죠.
아,
채권자 측에서?
채권자 측에서. 좀
공탁했어요?
예? 공탁은 아니죠. 왜냐하면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공탁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2차 심인데
네.
예, 근데 또 저 대법원 사이트 가니까 제 이름이 또
예.
김이 아니고 최로 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이거 보정 들어가고 하면 시간이 또 더 걸리는
건데 네, 그런 경우는 더 걸립니다.
예, 저는
일부러 이름을 좀 틀리게 성을 틀리게 했지 않을까요?
그 대목은 그 대목은 장치훈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그러게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던 건 딱 하나 요거 알아두셔야 될 것이 그 조급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낙찰을 하나 받으신 분이 제 아는 분이었고 이제 저한테 수리를 의뢰하려고 해서 이제 도와드리러 갔는데 낡은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채무자께서는 그 집을 놓치기가 좀 싫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매각허가 결정문이 나오는 날 그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분이 안 좋은 때에 이제 약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물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던 거지. 오늘 매각허가 결정 난지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항고를 넣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 항고를 넣지 말라고 말렸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분에 의해서 딱 넣어서 그 명도가 좀 늦게 됐죠. 늦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 중에 그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 채무자께서 할머님이셨는데 할머님의 그 동거인 예, 선순위 전입은 됐는데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족이 아니시라니까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나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제 해프닝이 한번 있었는데 하여튼 그 허가 결정문이랑 이런 게 났을 때 채무자한테 그 신경을 그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더라 이런
그럼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일반인께서는 오늘 조금 어려우세요?
어렵죠.
아니 저 합격하셨다면서요.
아니 그걸
야생화에서
이 아
아니 괜찮아요. 여기는
그럼 완전히 같은. 지금 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이야기 흐름을 깰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니, 아니,
또
괜찮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지금 여태까지 다 대출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술술술 나오시는 그 문장들이
예.
그 단어 하나 하나가 다 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
많이 듣긴 했는데 항고
아, 네.
뭔지 딱 떠오르지 않고
아, 네.
아까 기표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건
네네.
또 뭐야?
아 대출 실행이에요. 네, 대출이 나가는 걸 기표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모르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암호도 아니고 내기는 다 이렇게 저
아니,
나만 보다
아, 사실은 그 여기 캐릭터 중에 일반인 캐릭터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네.
저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쇼. 그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저도 저 과정이 있었고.
일반인 아니에요.
예?
실전반 나오셨는데 왜 일반인?
아 실전반 나왔어요?
실전반 안 해요?
실전반인이라 맞는데.
아니 근데 제니퍼인데 너무 제니퍼가 세다고 해가지고 그럼 일반인이라고 답변할 때 일반인 좋다고.
이제 실전반 제니퍼라고.
아, 그럴까요? 네.
아니 근데 그 실전반이 뭣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툭 들어간 실전반이라 이름만 실전반이고.
그래도 쫓겨나지 않고 계속 다니시면 실전반이에요.
네, 뭐 하여튼. 뭐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 초창기 녹음할 때 오사카님 계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검은색 코트 이렇게 입으시고 안경 쓰시고 네. 서영 엄마의 무대뽀 뭐 경매 입문기 하고 계셨는데 그 뒤로 고생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타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셨고 그동안 참 많이 경험하실 말씀 많으시죠?
아니 저는 신인사님을 믿고 의지를 하면서 그 저기 빌라를 낙찰을 받았죠. 오래되고 좀 그렇죠. 낡고 누추한 거를. 그래서 저는 뭐 거의 그냥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 맞다 맞아. 아, 그렇게 생각했더니. 아우 나는 있지 신혼 때는 사랑만 받았지 그냥 쥐어 박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은 한 세치하다 보니까 아 뭐가 어떻게 공정이 돌아가는구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참 별났었어요. 용산의 그 삼각지역 그 식당 앞에서 그 식당 밥은 안 사 먹고 그 식당에서 이렇게 밖에 내놓은 그 탁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남녀가 야밤에 솜노트인지 솜사탕인지 그걸 배우겠다고 한쪽에서는 쥐어박는 소리하고 한쪽에서는 또 숙달을 못해가지고 끙끙거리시고
솜노트가 뭐예요?
그 제가 에버노트 요즘 콕 빠졌잖아요. 아. 그 이전에 네이버노트하고 솜노트를 제가 익히면서 조금씩 이제 숙달하고 있었을 때 솜노트가 약간 좀 진화했더라고요. 그걸로 작업 일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예.
지금 대출 이번에 받은 거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대출을 꽤 많이 해주셨는데도 만약에 3.0이던 네. 아니면 그 나중에 그거 내는 건 조건으로 해서 3.5던이더라고요. 네. 네. 요즘에 대출 금리가 다 이렇게 좀 낮나요?
지금 낮다고 네. 얘기하시는 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 높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방송에 뭐 1%대 금리, 뭐 2%대 금리 막 이래갖고 3%대면
그래요. 네. 저 3.0도 되게 어머 그렇게 싼가?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희 씨가 옛날에 뭐 신협 이런 데서 받았을 때 막 6% 7% 이랬었으니까 네. 그때 비해서 엄청 싼 건데 워낙 방송에서 1%대 금리 뭐 2. 뭐 몇 프로 막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3% 넘어가면
골드미스
뭐 이래요.
그건 경매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죠.
아, 돼요?
부동산은 다 똑같은데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뭐 1% 2% 금리대 이런 거는요. 그 경락잔금 대출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보면 할 수 없는 상품들이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 경매는 민사 집행법에 의해서 세입자가 있어도 대출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사람들 나갈 사람들이기 네네. 때문에. 근데 일반 대출을 할 때 보면 그 세입자든지 뭐 그 가족들 등록. 아니면 아니고 딴 사람이 전입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전입을 꼭 빼야지 대출이 네. 나가지 안 그러면 대출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1금융권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빼든지 아니면 직권말소를 하든지 그래야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 그 경매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 1%대 금리, 2%대 네. 금리 이런 것들이 보면 세입자가 있으면 안 돼요. 전입자가 있으면 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또 들으시고 아 금리 높다고 3% 얘기하면 높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뭐 생애 옛날에 생애 최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아시다시피 MCI나 MCG 같은 보증사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방빼기를 꼭 해요. 그래서 대출이 적게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금리로 가능하지만 우리 경매업자들처럼 대출 많이 필요하신 분들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
저도 많이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투자할 때 그렇게 해요.
저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요새 네. 아파트가 다 100% 이상으로 네, 네, 낙찰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120%씩 낙찰이 맞아요. 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기 대출은 네. 그것도 그냥 감정가의 70%, 70~80%인지
아, 그렇죠. 그 거의 어차피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100%를 다 넘고 있기 거니까? 때문에 그 시중 은행들은 다 국민은행 KB 시세 아시죠? 네. 그 시세에서 LTV가 70%이기 때문에 70%를 넘지 못하고요. 1억이라고 하면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신 거고.
그 120%에 만약에 단독 낙찰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예. 또 옛날에 홍진영님의 단독 낙찰은 예. 조금 더 저기
아파트는 공식적인 시세가 뜨잖아요. 예. 캡이 시세가 뜨죠. 근데 빌라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 시세가 안 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독 응찰에 120%에 혼자 들어가서 단독 응찰이었다 그러면 낙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이해관계인이거나 뭐 이렇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아파트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TV가 70%인데 70%에서 다 70%가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다주택자들은 MCI, MCG를 다 썼기 때문에 방빼기가 꼭 들어간다는 거.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받을 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저기 받으신 것처럼 그 담보 비율이 70%지만 플러스 더 10% 이렇게 신용 부분, 신용 성격으로 해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신협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도 있고. 낙찰률이 워낙 높은데? 네. 말씀대로 100% 넘는데, KB 70 하면은 낙찰가에 뭐, 60%?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에 무조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80%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아니지만, 상품을 낙찰가가 높아지니까,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은행에서도 오르는 집값 중에 대출을 좀 더해줘도 상관없겠다라고 해서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낙찰가에 80%짜리가 있어요. 예. 뭐, 전세 놓으실 분들을 위해서 중도도 조율이 가능하고, 또 월세 놓으실 분들은 금리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원래 워낙에 1금융권이 금리가 싸다 보니까 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비율 대출 비율이 많은 거에 대비해서 비싸진 않아요. 한 3.5% 3.7% 정도 하니까 예. 그거는 항상 이게 저희 지희 씨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상품이 이러한 상품을 딱 그 많은 상품들 중에서 몇 가지 여쭤보죠. 이거 매매하실 거예요? 아니면 임대 놓을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할 거예요? 갈팡지팡해? 그러면 A, B, C로 해갖고 이런 상품이 있는데 고르세요. 네. 그냥 본인이 고르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물어보죠. 그래도 아무리 경매를 그럼요.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그 수익률 대비해서 막 정확하게 매매할 거다, 임대할 거다, 월세 놓을 거다라고 정확하게 있다면 맞아요. 제가 얘기하기 편하죠. 임대 놓으려면 이자가 싸야지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이자 싼 거를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더라도 싼 거를 해드리는 거고 매매나 전세를 하신다고 하면 그 거의 다 전세에 들어오는 사람이 대출이 막 이빠이 80% 받아 있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환 수수료를 보면 1억만 해도 1.5%면 150만 원이고 1억은 별게 아니죠. 맞아요. 보통 아파트가 2, 3억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출금으로 해보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0.5% 0.3%짜리가 제일 좋은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품은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맞아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수익률도 더 올라가니까. 예.
그래도 참 지희 씨 대단하신 거예요. 아가씨가.
그러니까요.
서울의 중심 중구의 신당동. 지상층. 그리고 오사카님 그렇게 고생하시고 아파트 하시게요? 빌라 조금 배우셨잖아요.
돈 좀 벌었으니까 이제 아파트로 가야 되죠.
아, 고생하게. 아,
하도 그냥 혼나서 당분간 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요 얘기는 좀 또 좀 건너뛴 얘기인데 그 신탁을 좀 부동산도 잘 몰라요. 네. 또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도 몰라요. 아는 부동산도 있는데 또 모르는 부동산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럼 신탁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그러다 전화를 하니까 우리한테 위임을 받아야 돼요. 또 뭐 그 전세금을 또 은행에 상환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전세 얻는 사람도 너무 복잡스럽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부동산에서 설득을 하고 그걸 이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부동산도 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달 말에 다 상환할 거예요. 그랬더니 상환하면 연락 주세요. 그때 그때 전세를 얻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또 막 이건 이러고 저건 저건 막 해서 제가 이제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달 말에 상환을 할 거니까 저를 믿고 그냥 저한테 다 이림을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그건 또 조금 늦어서 전세 들어온 사람이 무섭다고 또 신탁회사가 뭐냐고 당신은 주인도 아니라고
말 되네.
세입자들이 신탁에 대해서는 솔직히 몇 번 신이사님이 와서 이제 저희 사무장님이 저보단 더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팟캐스트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신탁이라는 게 지금 저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방송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동안 저희가 고생해서 얻은 지식이 한꺼번에 나가버리거든요. 진짜 부동산 그 몇 년 했다는 분도 신탁이 뭔지 몰라요.
몰라요.
네, 가끔 보시면은 아, 신탁 증권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저도 설명을 막 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맞아.
다가구 다 방빼기 하잖아요. 1금융권은 3룸이 10개다. 그럼 30개를 빼고요. 2금융권은 3룸이 한 가구당 10가구다. 그럼 10가구를 빼요. 계산 방법이 다 다른데 그렇게 감정가에서 LTV가 어차피 주택은 70%니까 70%에서 10가구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나면 대출 나올 게 없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매매로 하는 건 매매로 다가구로 샀을 때는 다가구 주택에는 기존에 수리할 것 없이 세입자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고 근저당이 뒤로 잡히는 거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올 수리를 해서 세입자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신탁으로 하게 되면 신탁 언니 말 맞다나 뭐 내가 주인 소유자도 아닌데 그래서 왜 당신하고 계약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맞아요.
그런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좀 귀찮긴 하겠죠. 매번 은행에다가 1,000만 원에 30만 원 월세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에서 위임장 받아서 거기서 계약을 해야 되고 1,000만 원을 받으면 은행에 상환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신탁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다가구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내 집이다 그러려고 사시는 게 아니라 월세 수입을 생각해서 맞아요. 사시는 거거든요. 누구 명의로 있든지 말든지 월세만 나한테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돈 안 들어가고 나한테 수익이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다가구는 반공제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뭐 이제 전세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부동산한테 얘기를 해도 내가 소유자고 수탁자가 신탁 아니냐 그렇게 잘 얘기를 해도 그거를 그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설명을 못하니까
나중에 수탁자 신탁자 얘기하면 저도 머리 아파요. 실질적으로 이제 위임장을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위임장을 신탁회사에서 위임장을 주잖아요. 실질적인 명의자가 나다 이런 걸 위임장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그 위임장을 주면 이 카메라 들이대시니까 또 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 신탁을 하시면 근저당 설정이 안 잡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뒤로 못 들어.
신탁이 근저당 설정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보면 부동산에서 아니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맞아요.
근저당 설정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말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저당 설정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저당 설정 말소하듯이 신탁 지우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를 만약에 신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뭐 세금을 안 냈거나 하고 공매 처분을 하기 신탁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경매를 넣듯이 은행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듯이 신탁회사가 공매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 세입자들이 최우선으로 다 받아요. 예, 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 세입자들이 다 1순위인 거고 그다음에 그 보증금을 3천 만약에 아까 10가구라고 그러면 3억 2천을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신탁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3억 2천만큼 최우선 변제금만큼 갚았다.
그렇죠.
세입자가 들어와서 갚았다. 네. 그러면 그때서야 신탁을 푸는데 그때는 세입자가 다 1순위로 되어 있고 그 뒤로 근저당이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할 때 대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내놓을 때 저 신탁했습니다 하고 전부 다한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사람이 와서 이제 그 한번 집을 보러 가고 싶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자면 막 놀래서 전화하고 그 집 신탁돼 있는 집이라고 막 놀래서 다들 네.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계속 리바이브를 해도 원래 알아듣는 부동산도 있는가 네네, 반면은 네네. 큰일 날 집인 줄 알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아니야 황지희 씨는 신당동 팀장님 하실 때 그런 일 없었어요?
실장이 할 때요? 네. 아니 거기는 네. LH 전세자금도 안 해요.
아? 뭐야? 되게 뭔 뜻이에요?
제일 힘든 게 LH거든요 전세. 네. 그게 엄청 뭐 임대인, 임차인, 뭐 LH 해가지고 네, 서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건 귀찮아서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 빼고도 그냥 쉽게 오피스텔, 원룸 할 거 엄청 오피스, 뭐 오피스텔 전매 엄청 할 게 많아요. 돈 안 되는 거 그거 할 필요 없어서.
신당동 떡볶이만 유명한 게 아니네.
신당동에 동대문 분들이 거의 거기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신당역서부터 청구 위에는 동묘까지 해가지고 약수까지 해가지고. 다 돈 많은 20, 30대 동대문 도매시장 주름자는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다 외제차 모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전 여태까지 서울에서 바깥에만 돌아가지고 저렇게 중심으로 한 번 찔러는 분을 봤더니
메인지로 뭐 다 끌고 1억짜리 다 끌고 다니고 보면 다 20, 30대.
저분 렌지로버 나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좀 수익률 같은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탁을 좀 많이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7월 1일자로 소액금들이 보면 2억까지는 신탁 관리 비용이 100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올랐어요. 소액하시는 분들이 조금 200 기본이 200으로 올랐어요.
무조건.
예. 그리고 이제 대략 큰 것들은 깎이고 작은 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큰일입니다.
이사님 큰일 났다.
그러니까
따따부터 많이 광고했더니
100이 100 정도였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 뭐 정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것도 어떻게 더블로 올릴 수가 있어요. 맞아. 한 100, 20, 30이라면
그러니까
200은 너무
소비자하고 뭐 소비자나 이런 데 조정 안 해줘요? 물가 상승률의 몇 배야?
맞아.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였는데 신탁이 워낙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서 했었던 거래요.
그럼 이 이비죄구만. 뭐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액수가 있는 뭐 다가구나 근린이라든지 근린산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익률 따져 보시면 신탁처럼 지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좋겠다.
신탁했을 때는 뭐 장점이 물론 방빼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신용 등급이 뭐 MCI, MCG 보증서 끊으려면 6등급 이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등급이 안 좋으셔서 보증서를 못 끊으시는 분들도 신탁으로 하거든요. 물론 금리가 높아지겠죠.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출은 된다라는 거 그런 차이도 있죠.
이 집에서 히든카드님이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요?
예.
아 그러면 그 신탁은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고요.
신탁은 이율이 한 기본 이율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왜요? KCB, NCB 이런 그 신용 등급 있잖아요. 그거에 몇 등급까지 신탁이 가능할지.
지금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네. 제가 신탁 관련돼서 물어오실 때. 신탁으로 하면 담보 비율도 올라가는 줄 아시고 금리도 더 많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네, 정확하게 구분하실 건 뭐냐면 대출은 은행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율도 같아요, 그럼?
예, 같아요. 단지 1금융권에서는 신탁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2금융만 신탁을 하니까 그것도 지점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탁의 장점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듯이 은행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탁 우리가 세입자들이 뭐야 막 이런 것처럼 은행에서도 신탁 그러면 뭐 이거 내가 권리 근저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출은 은행에서 나갈 때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신탁회사로 내 명의를 신탁회사로 명의가 넘어가 있는데 내가 집주인이 아닌데 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거에 하자가 생기면 은행에 대한 근저당처럼 신탁회사가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신탁회사가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보증을 하는 거나 똑같다 보시면 되죠.
그럼 이쯤에서 그 뭐죠 신탁으로 90% 정도를 받을 수는 있나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 왜 경납장금 대출을 받을 때 그 낙찰가의 80% 플러스 추가 대출이 더 필요하신 분은 자기 신용 업쳐서 10%를 네네네. 더 추가로 대출해서 90% 맞추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쪽이 더 이점이 있는지 신탁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은지 아니면은 경납장금 80% 플러스 자기 신용 10% 얹어서 90% 받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항상 그 경락장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이거나 감정가이거나 예, 모든 법원 감정가를 인정하는 은행들이 한 70% 정도 되고요. 법사가 인정하는 은행이. 그리고 법사가 인정하지 않고 자체 감정을 해서 하는 은행들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면 A, B, C 이렇게 나누면은 A는 감정가예요. 감정가의 LTV가 주택은 다 70%라고 했죠. 70%. 감정가의 70%나 낙찰가의 80%, 90%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번 은행에서도 만약에 감정을 그러니까 30%의 은행이죠. 자체 감정을 하는 은행들이 대부분 보면 국민은행이 그런 편인데요. 국민은행에서 자체 법원 감정가가 1억이었는데 자체 감정을 했더니 1억 5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 담보 비율로 봐서 예를 들어서 70%라면 1억의 법원 감정가를 인정하는 은행은 7천만 원이 되겠지만 1억 5천에 70%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그 1억 5천에 70%를 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반 담보 대출이고 경락은 감정가와 낙찰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낙찰가의 90%를 넘지 못해요.
80%.
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70%나 뭐 낙찰가의 90% 중에 작은 거 최소한 입찰 보증금 정도는 빼요. 그렇지. 낙찰가에서. 그래서 거의 보면 90%죠. 입찰 보증금 10% 빼면 90%니까 그렇게 대출이 나가는 규정이 경락 잔금 대출이라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은행에. 그래서 그 만약 일반 대출로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법원 감정가가 1억인데 시세 감정을 했더니 1억 5천이 나오더라. 그분은 진짜 현금 납부하시고 일반 잔금 납부하시는 순간 일반 대출로 바뀌니까 경락 잔금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은 1억 5천에 70%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신 거죠. 예.
일반인께서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아니요, 지금 이해하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식힐 겸해서 그 신탁으로 소액을 대출 받았는데 그 집 수리가 들어갔을 때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낡은 집을 신탁을 이용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저한테 이제 소유도 받고 신탁에 이제 위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집에 대한 수리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후수도관 그 지원금이랄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다세대, 제가 잘 아는 다세대가 이제 여러 세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건물에. 거기에서 이 노후수도관을 교체를 하다 보면 내 집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집을 이렇게 갈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동의서를 받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세대는 동의서를 그냥 받으면 되는데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명목상. 그래서 신탁사에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해서 그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 이래서 이렇게 공문서를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신탁사에서 안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야 돼요. 신탁사 직원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액의 그 낡은 거 수도관. 그러면 그거를 그 서류를 받아서 다시 그 지원금도 제 통장으로 안 와요. 신탁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탁사에서 다시 저한테 송금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봉천동의 지하집을 한번 고치고 났더니 다시는 내가 낡은 집 안 받아야지 했는데 또 돈이 없는지라. 네, 그래서 잠깐 머리 식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황진희 씨 오래간만에 출연하셨는데
계속 받으시니까.
오사카님 아까 타일 무거운 얘기는 했고 이제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저기 오늘 홍 팀장님 만난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이 요거 좀 여쭤봐달라고.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도 잘 뜻도 몰라요. 네. 예, 대출 부분에서 특수물건과 대출물건은 법무비 과다를 수고비로 인정하지만은 평범한 아파트 대출이 취등록세 2배 이상 법무비가 청구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그 여쭤보라고.
제일 제가 업무를 하면서 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겁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이 세금이 네. 1.1%잖아요. 그러면 네. 1억에 받았으면 100, 네. 110만 원이잖아요. 세금이. 네. 예, 11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취득세는 110만 원 나는데 법무사 등기 비용이나 뭐 위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180만 원이 나더라. 그 얘기예요.
아, 네.
예.
그러면은 그 비용이 법무사 사무실마다 달라요?
네,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물건마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게 딱 예를 하나 드리면 그 거래처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어차피 아파트 70%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을 더 얹어야 되는데 이분이 사업자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고 부가세밖에 안 되고 뭐 소득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 빠꾸가 난 거죠. 네, 신용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서. 그래서 또 그걸 또 아시잖아요. 저 은행 직원들한테 앙 이러잖아요. 잘 아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아 신혼 부부인데 이렇게 대출이 지금 잠깐 이렇게 돈이 모자라니 좀 해주세요. 앙 이랬더니 네. 전산을 돌렸는데 다행히 신용 등급이 좋았던 거예요. 소득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신용카드는 얼마나 쓰느냐. 원래 추정소득으로 우리 아파트 DTI 할 때 저기 그 신용카드라든지 의료보험 그렇지. 같은 걸로 하잖아요. 근데 신용대출은 아니에요. 실질 소득이 있어야 신용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추정소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얼마나 쓰느냐 하니까 다행히 좀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전산에 입력해서 실질 소득인 양 해서 저기 원하시는 게 1,500이었는데 신용대출이 그 1,0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앙 해가지고 1,500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 이게 매매였으니까 잔금 되기 전에 그분들이 하도 돈이 없다고 얘기해서 혹시 등기비도 없는 거 아닐까 싶어서 미리 비용을 뽑아서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비용을 뽑아서 드렸어요. 카톡으로 찍었더니 물음표가 뿅뿅뿅뿅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예. 이게 그렇지, 뭐냐?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아, 비용 내역서입니다. 당신 세금하고, 지금 대출 얼마 한 거 하고, 이런 등기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시라고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왜 해야 되냐고. 결국은 그분이, 그, 일금융권 은행에다가 민원 넣고, 그리고 뭐, 자기 금감원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뭐, 위법이다, 어쩌고, 뭐, 특정, 법무사에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했죠. 그러면 당신한테 이런 거 위임했다가 당신이 접수번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시간 전에 접수번호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실수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됐을 때 접수번호가 부여가 안 되면 은행 사고인데 그런 당신을 개인을 믿고 어떻게 그런 돈을 얹어 내주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안 통용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이 셀프 등기를 하셨는데 예 그래도
아, 돈을 예. 마련했나 보지.
예. 네.
오, 얼마나 은행에서 치를 떨었으면 설정은 이제 법무사가 했겠죠. 근데 이전을 본인이 하신 거죠. 예, 그런 아니, 분도 있어요. 세상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지금 원하시는 거 그동안의 과정을 저랑 통화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1,0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아 저는 1,500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 근데 이 소득이 안 되셨고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앙한 비용도 그 값도 못 받은 거죠. 전화비만 나가고 팩스비만 나간 거죠.
또 입장만 곤란해졌잖아요.
아 예. 그리고 은행에서는 또 그렇다고 어쨌든 뭐 뭘로 맞췄든 맞춰갖고 자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등기를 못한다고 해서 아 대출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는 하죠. 손님한테 그쪽에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거래처라서 좀 그렇다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정중하게 그냥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되는데요.
뭐
하세요.
분이에요?
아 직장인이었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홍 팀장님도 네. 홍 팀장님도 곤욕스러운 때가 많으시네요.
아, 그럼요. 예.
물론 4년 전에 저 때문에도 곤욕스러웠지만.
아, 근데 요새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면 네. 법무비가 비싸서 환불 받는 사람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당신이 나한테 법무비를 비싸게 받았다. 뭐 이렇게 이래 측정이 됐는데 뭐 환불해 주지 않으면 뭐
뭐 하겠다 네, 해가지고 네, 환불을 네. 받는다 어쩐다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아. 법무비 과다하고 법무비 청구 이게 진짜 카페 보통 질문에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법무사님들 지금 농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는 그 약점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법무사 보수표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변호사는 그런 게 없지만 법무사는 보수표가 있어요. 예, 예. 거리라든지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아하. 보면은 보수료가 기본 보수료가 있고 아하. 거리나 금액에 대해서 누진을 이렇게 왜 네, 택시 타면은 야간 활동료 이렇게 받듯이 아하. 누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수표가 있는데 경락잔금 대출에 그 보수표대로 그대로 받아갖고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보수표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일단은 좋은 조건이니까 내가 은행 지점 다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야 될 거를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딱 알아봤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지. 자기 편리한 거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하. 생각한 거보다는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니까 일단 잔금을 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영수증을 주잖아요. 네. 비용 내역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보통 등기비용 내역서라고 해서 잔금 치르기 전에 주는 비용 내역서하고 이제 등기 권리증하고 딸려가는 영수증에는 차이가 있어요.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걸 예예 실비 그러니까 예,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차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고발하겠다. 그러면 진짜 다 100% 다 물어내는 거야. 그런 법무사 너무 많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네. 돌려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치르고 난 다음에.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차라리 그 전에 잔금을 하기 전에 그 저는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법무사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면 언젠간 나한테 또 돌아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이런 비용을 어디서 받았는데 잘은 모른다. 이거 설명을 해줘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좀 DC를 해줘라. 얘기를 해서 그게 낫지. 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해놓고서 뒤통수 치고 그러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좀 일찍 팔면 좋던데 이거 이게 네? 이게 좀 정가대로 다 줬다. 네. 근데 집을 일찍 팔잖아요. 그럼 이거 비용 공제 되더라고.
네, 네.
하여튼 방법은 일찍 팔면 되더라고.
저 받았던 것도 저희
무슨 말이에요?
일반인은 그 이해 안 되지. 아, 아직 빨리 안 팔아 보셨구나.
어. 아. 저 신인사님 질문이 뜬금이었어요.
그런 아, 거야?
저 이번에 받았던 그 빌라도 네. 저희 사무실이니까 이제 제가 받았다고 하니 그 보수료를 안 받고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득세에서 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한 세 배는
튀어야지. 아무리 직원이라도 원가는 해야지.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보수하고 누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최소 저희 사무실에서 최저로 한 4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넣으라고 어차피 나중에 양도세에서 내가 예, 빼니까 넣으라고 그래서 잔금을 치렀어요.
아, 거기에 금가는 빨리 팔 수 있다.
아니요. 빨리 팔리면 좋죠.
항상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은 법무비가 나중에 네. 저기를 그게 비용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네, 네. 잔금 치를 땐 다들 돈이 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법무비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이유가 제가 16년 대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옛날에 2002년, 2003년도에는 설정비도 본인 부담이었고 뭐 비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세금도 3.4% 막 이랬었지만 그 법무사 보수료도 뭐 3만원, 5만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이 10만원, 15만원. 뭐, 그걸 보면은 한 건당 빌라 3,4천만원짜리 하나 받으면 이 비용이요. 한 250 정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하신 분들은 다 부자 돼서 퇴직을 하셨겠죠.
제가 부메랑이라고 했잖아요. 남한테 그렇게 그래도 과다하게 해가지고 잘 된 사람 별로 없고요. 뭐 혈압으로 쓰러져 계신 분도 있고. 저기 좀 저 서로 욕심내다가 또 저기 어디지? 그 이렇게 창살이 있는데도 네.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학교도 가요.
네. 다행히 저는 이게 저기 뭐랄까 좀 욕심이 별로 없어서 없어서 그냥 아 지금에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위복절 많으신 분들 많아요. 네.
사적으로 전화가지고 사무실 바깥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응? 변호사께 찾아오셨는데 죄진 게 많아서 얼마나 겁났겠어. 형사가 찾아왔어 봐. 강의 잘 들었다.
그러니까 저기 비용 내역서 저기 이런 거 사무실에서 너무 오픈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야.
예, 그 거의 다 비용 이런 내역서 받으시잖아요. 네. 받으시면은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네. 특별세, 증지, 채권까지는 기본이요. 내가 네. 셀프 등기를 해도 나오는 맞아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말소는 매번 건건마다 그 이 물건의 말소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소 비용이 다른데 보통 매매할 때 보면은 말소 비용이 기본 7만 원에서 10만 원씩 받아요.
한 개당.
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했을 때 이전하는 법무사가 와서 내가 근저당 설정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말소해야 되잖아요. 네. 매수자가 인수인계하는 거 아니면 그러면 그 7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라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보통은 7만 원인데 그 지역에 좀 멀다 그러면 10만 원씩 받아요. 근데 이거 경매는 말소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건을 같이 하니까 보통 법무사에서 한 건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는데. 이게 다 남는 게 아니에요. 증지라든지 인지 값이 올라가지고, 원가가, 원가 공개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는데, 원가가 11,000원이에요. 한 건당.
8,800원?
올랐어요, 예. 1,700원인가
많이 하죠.
아, 기둥카드 네. 그런 건 세게 말씀하셔야지.
아, 예, 올랐어요.
제가 셀프 등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아, 하세요?
업친 내역을 다 아는데. 네.
알아요?
제가 업친 거는 알아요. 네. 얼마 업친지는. 근데 뭐 40이 기본이면 네. 보통 한 70에서 75까지는 받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면 굉장히 뭐 잘 봐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100이 넘으면.
그렇죠.
그건 좀 과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실 줄 아는 방법이 그 말소 건수 그 계산 저도 똑같이 계산해요. 말소 한 건당 저기 원가가 11,000원이라고 예상하시고 뭐 열 건인데 뭐 거기서 뭐 얼마를 붙였다 그러면 원가 빼고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고요. 뭐 재증 법무사마다 이게 다 틀려요. 재증명 완납 대행료 얼마, 그다음에 무슨 대행료 얼마, 그리고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따로 다 들려요. 여신 대행료 얼마 이런 식으로 항목에 있는 거지.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저기 보수료가 50만 원 딱 하나만 깔끔하게 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 이거 보수료 너무 세잖아. 나누어서 이거 얼마 요거 얼마 2만 원 3만 원이라고 다 더해 보니까 50만 원. 똑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사마다 이게 틀려요. 예, 스타일이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 말소에서 원가 빼시고 재증명,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여신대행료, 보수료, 누진료, 교통비 이런 거 나머지 비용을 쪼르륵 계산기 갖고 쪼들겨 보세요. 그래서 1억 기준으로 해서 그 이 원가가 한 65에서 70 선이다 그러면 적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러면 과한 거고 1억 기준에서 그 정도 하면 저희 저 같은 사람들 왜 법원에 가면 딜러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져가는 게 20만 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법무사가 남기는 건 50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남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비해서는.
오늘 어려운 결정하셨습니다.
예, 인도명령까지 다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우리 생견 안 보던 우리 실장님 자리에 가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김 실장님 우리 더 등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랑방구 뭐 했어 이번에? 앙이에요.
아니요. 우리 실장님은 이걸 못하셔가지고
아,
어제 소고기 사주면서
어제 소고기 사드리는 자리였어요.
솔직히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낄게요. 이게 제 우리 저 개인 밴드 서울 소액경매 밴드에서 한 분이 제보가 왔었어요. 그 글귀를 내가 보고 차라리 홍 팀장님한테 이거 가리지 말고
네.
원본 이 글 제보 글을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넘기자. 왜 그냐 여기 진행자분 중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할 것 같으니까 했는데 정면 돌파수네요. 피하지 않고 바로 앙 해가지고 자료 가지고 와서 근데 사실 여기 청취자 이해를 더 돕는 말씀이 뭐냐면 오사카님하고 히든카드님 두 분이 셀프 등기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아, 네네.
지금 현 시점에서 근데 그분들 앞에서 솔직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이야 좀 노골적 표현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인 생각은 뭐가 네. 드냐면 아, 이 다음에 머리 아플 거 없이 그냥 바로 전화드려야 되겠다. 그냥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게 좋아요.
여기 앞에 계신 선배분들도 네. 이렇게 대화가 이제 아니, 저분들은 투명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분이니까
하니까
저렇게 됐으니까 일반인은 토끼지지 말자고.
네. 네. 하물며 뭐 다른 분들도 그런 걸 저기 제가 다 딜러분들한테도 그 계산하는 법을 알려줬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는 게 또 맞고요. 그러니까는 그 오늘 그 저희 실장님한테 또 이러면서 또 알랑방구 끼면서 알아낸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영업을 하는 나인이지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작성하는 게 뭐가 있나? 난 맨날 맡기고 다 뽑아주면 통보하고 마무리 인도명가 했는지 확인하는 정도가 끝인 거, 제 일은 끝인데, 사무실에서는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촉탁을 돌리기 위해서 그 촉탁 서류를 작성을 하고 등기 말소 다 작성을 해요. 그 서류가 보니까 한 건당 이만큼씩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물론 기본 폼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건지를 다시 입력하고 평방미터 그리고 낙찰자 이름 변경하고 이러는 거니까 뭐 맨날 하는 일이면서 뭐가 힘들어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급여를 법무사나 변호사의 그 정도 실장급이면 급여가 꽤 돼요. 예. 그리고 일도 사실 많고요. 예. 그런 분들이 그 50만 원 속에 그런 분들 월급이 다 있고 예.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솔직히 저도 보면은 막 서류 작성한 거 보면 어우 힘들겠다 차라리 난 죽겠다 이런 입장인데도 이제 등기 해보신 분들은 저 항상 저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셀프 등기 얘기하시니까 셀프 등기 하면 나 해봤는데요 솔직히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셀프 등기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죠
자수쓰면 셀프 등기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일반 매매는 진짜 셀프 등기를 많이 해보면 진짜 법무비가 아깝고 근데 누구는 진짜 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고 얘기하는데 그 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또 전문가한테 그렇죠. 맡기는 거였는데 또 과다한 또 법무비를 또 청구하는 또 법무사가 있으니까 또 욕을 먹지 않을까.
요 정도는 아까 저기 그 카톡에 올라오신 그분 질문처럼 특수물건들은요 보통 뭐 이렇게 재증명 완납등 뭐 15만 원 이러잖아요. 기본이 50만 원이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건물만 입찰 낙찰 받으신 분 대출을 알선을 했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그 비용 때문에 포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 어떤 수수료 명목으로 어떻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법무비에다가 올렸는데 제가 살다 그렇게 비싼 비용을 처음 봤어요. 네, 조율을 해드리긴 했는데도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자꾸 재다가 잠금기를 놓치셔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특수 물건들은 비용이 비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안 되는, 정말 세상에서 안 되는 대출인데 해줬으니까. 물론 본인이 선택은 안 했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냥 이런 비용들이 보통 1금융권으로 가시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는 1금융권에서는 저희들 그 부동산 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0.2% 그러니까 대출금의 0.2% 그러니까 1억이면 20만 원 정도의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비용이 더 싸지는 거예요. 예.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이면 아 내가 은행에 가서도 바로 신청해서 70% 받을 수 있다 그런 대출이면 비용이 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대처하고 비용을 싸게 해드리는 거고 이금융 쪽으로 가면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용에 제 수당 같은 게 올라가다 보니까 1금융에서 했던 그 비용 내역서를 가지고 2금융에서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 나 일한 거 대가 받지 말라고 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적정하게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이 사람한테도 그래도 수고비가 가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은행을 다 돌아다니시는 게 그렇죠. 예.
맞네요.
네. 이 얘기 오늘 했을 때 진짜 대략 난감하고 사무실에서도 너무 오픈하시면 안 돼요.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도 괜찮은
것 오늘 같아요.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좀 혹시 가셔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히.
사무실. 아, 감히 잘리지 못해?
아니, 잘리면 전 소장님이 책임지실 텐데.
많아요. 아, 잘리고 그러는데 많아요.
자르면 손해지.
아, 그런가?
제가 또 의리가 있어서.
아, 의리가.
네, 네.
근데 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 또 트럭 얘기하겠는데요. 엔진오일 가는 것이 트럭은 한 20만원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깝다고 엔진오일 한 통하고 따지면 한 8만원? 그 정도 하는데 근데 직접 갈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할진 못했더라고. 카세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설비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셀프 등기도 좀 그런
해보시는
좀,
게 좋아요. 저는 그 뭐
원리를 아는 건 좋네요.
수리하시는 것도 그렇고 도배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그냥 얼마예요? 그리고 잘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머리를 알면 아 이 사람 이거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일머리를 모르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셀프 등기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해보시고 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 아시고 비용 내역서를 받아보시는 분하고 아예 모르시고 그러신 분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고점은 고점은 셀프 등기는 팀장님이 참 말씀 잘하셨는데 셀프 수리만큼 오사카님이 더 철저해요.
아, 예.
내가 이번에 저 타일 계산 잘못했다고 하도 나가지고
아니 그 무거운 타일을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
아니,
거야?
아니 1헤베 1메다 제곱을 그걸 좀 더 시켰더니 한 두 박스 되는데 그걸 또 내가 좀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팔아서 또 옮긴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노동을 한 13만원에서 15만원을 추가하셔야 된다 했더니 처음에는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아주 치를 떨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운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진짜 무거워. 나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만한 큰 그 타일 몇 개, 4장, 5장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못 들겠더라.
뭐든지 공정을 자기가 알면 또 그걸 그렇죠. 하시는 분한테 네. 고마움을 느끼게 되겠지, 네. 앞으로.
하여튼 오사카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배낭 메고 무슨 공부란 거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유언비어입니다.
아니야. 유언비어가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그 셀프 수리만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뭐 하셨는데 홍팀장님은 맡겼잖아요. 저한테. 예.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법원에서 낙찰 받으시고 나오시면은 딜러분들이나 알바분들이 명함 막 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문자 줄 테니까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줬는데 전화가 막 오잖아요. 보면 묻는 게 보면 매매할 거냐.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조건이 문자라도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주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랑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 근데 갑자기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분이.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 문자를 남겨보면, 다른 데다가 이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아, 이번에 수고하셨는데, 그냥 다음에 또 경매하시면 만나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죄진 사람처럼 왜 전화를 피하고. 그냥 미안해서 그런 건 아닌데.
초보니까 미안하니까.
이번만 할 게 아니라 계속 하실 거라면, 그러지 마시고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했습니다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아 어떤 조건인지 여쭤봐요. 그리고 나서 저희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다고 다음에 또 낙찰 받으시면 또 연이 되면 한번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딜러분들이 있나 봐요. 내가 다 계셨는데 왜 나한테 안 하냐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서 무서워서 안 받으신 분도 있대요.
아 그럴 수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유명하신 분 몇 군데 있어요. 하 무슨 은행입니다부터 이제 허 무슨 어디입니다 이렇게 몇 분 오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요. 저는 좀 남자지만 절개를 지켜야 돼서 저하고 거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디 다른 데를 못 가요. 이제 저는 이게 늑살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엄청 전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군데가.
그걸 또 자랑을 하시려고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셨어요. 저는
고리 지켰다고?
누구 팀장 아세요? 그거는 그분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또 저 카톡에 또 보내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제 좀 하세요.
아니 또 그렇게 받아주니까 전화를 네. 하지.
야, 안 보신 거죠? 뭐. 안 들어본 거죠? 받아준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지희 씨가 이제 또 물어볼 게 있으신데 내가 딴절을 피웠구나.
아니요 없어요.
아니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아니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너 오늘 또 저번에 한 번 다 하셨기 때문에 네네. 오늘 또 리바이벌에 해서 그치지 거기. 않을까. 네. 저희도 질문도 했던 질문 또 하기도 뭐 하고 그랬는데 오늘 진짜 전수장님 말씀대로 그 즉흥적으로 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또 오라 그러는데 녹음은 진짜 계속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다시 틀어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생각했던 너무 잘했더라고요. 너무 잘했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오면 무슨 얘기를 맞아요. 해야 되지?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예, 했는데 이게 너무 유용하고
아기스피치 달인 그 증평여자 김미경 씨가 본인이 말하고도 야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말씀 진짜 잘하세요.
아 그래요?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입니다.
네, 거의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 대화가 좀 이상하다 하시면은 전편을 들으시면 되니까 들으시고 이거를 들으시면 되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거는 청취자들한테 맡기고 네. 오늘 네. 너무 유용했어요.
아울러 저 전수사님하고 이 녹음하기 전에 식사 중에 나왔던 말씀 좀 연장해보면 장채근 교수님하고도 대담을 하고 싶고 또 지난번에 쿵쿵나리님 1편 일반인께서 네. 잘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후속 편도 한번 준비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지 전문가 윤수영님 강의 잘 들으셨다면서요.
네. 네.
그분 모시고 좀 제가 하고 싶고 일러스트 히든카드님이 좀 상당히 내공 높으신 분인데, 본인 자꾸 숨기시니까 내가 아주 좀 뭐하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이제 다 끝나셨죠? 웬만한 거? 그거?
아, 지금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예.
그럼 내일 장치근 교수님 모실까요?
내일 수업이세요?
그 아니, 교수님? 내일이든 언제든, 우리가 이제 지금 잠깐 어떻게 보면 끝맺음에서 하는 말인데요. 그 아까 했듯이, 그 저희들 카톡에다가 모시고 싶은 분, 예를 들어서 김요한 씨도 괜찮고요.
저 참고로
예.
제 강의 스케줄을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시중에 있으면
이래요. 수요일만 좀 빼고 다 이렇게.
아 수요일만 빼고.
네. 아 수요일도 안 뺐네. 여기 고경민 토지 강의도 있고 하니까.
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요.
그냥
좀 급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돈도 있으시겠지만.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 하여튼.
저도 놀라겠네. 내가 돈 있었나?
앞으로 뭐 시그널 뮤직이나 뭐 엔딩 뮤직을 넣어주신다 그러는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뮤직을 넣어주시는데 제가 사실 음악 안 넣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호스팅할 때 빨리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일반인께서는 시그널 뮤직 넣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시면 호스팅 넣을 때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제가 안 하니까.
아무튼 오늘 상당히 모이기 어려운 시간하고 이 분들이 다 오셨어요.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녹음 같지가 않고 좀 수다 떠는 분위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알코올이 조금 들어서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배가 불러서. 아니 배가 불러서니까 만사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떤 그 다양한 캐릭터를 저도 좀 지향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지씨하고만 이렇게 할 때는 아 이게 너무 부실할까봐 겁이 많이 났었어요. 물론 저분이 전문가적인 그 지식이 많고 기지가 빨라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요즘 상가 분양 때문에 아주 그 온 시민 다 아시는데
100억 팔고 올게요. 100억.
에, 거기, 아니 거기 오고. 거기 좀 자랑 좀 해주실래? 어디 미사?
아 미사 신도시인데.
아니 마이크
아직 아니, 아직 30억밖에 제가 못 팔아서 아니, 100억 팔고 다시 올게요.
아니죠. 다시 한번 정식으로 어디 미사?
미사 신도시 강변 예. 신도시고요. 예. 미사 바로 앞에 중신상업지구 11-2블럭. 예. 1층부터 3층이 상가고 4층부터 네. 29층이 오피스텔 브랜드로 1025실 들어오는데 네. 지금 상가 이제 할인 분양 중에 있어가지고
네.
제가 앞에 3주 정도를 못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받아주셔서 돌아온 탕하를.
아 그럼 지금 30억 팔고 오셨어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33억.
그러면 지 씨가 일하는 사무실로 가셔야 그 상가를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드려야 되나요?
홍보관으로 오시면 되고요.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하죠. 010-2547-5901 네. 황지 차장입니다.
아, 010 59
2547
아 2547
무슨 강보를 중복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지.
아 그래요? 네.
다시 돌려 들으면 돼요.
황지 차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상 오늘 7월 15일 수요일 밤 다들 바쁘시고 교육도 많으시고 특히 앙 해가지고 사무장님한테 그 가져오신 거
네.
나중에 이걸로 보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참 기지가 대단하신 분이고 고맙습니다. 네. 평생 은인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